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오늘도 매기 성경 강해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매기 성경 강해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스가랴서 함께 여러분들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가랴서 10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드릴 때 스가랴서 10장에 나오는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눴죠. 그리고 그 스가랴서 10절이죠. 12장 10절.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방어하시려고 하는지를 또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요. 그 은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들, 주님의 그 충만한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놀랍고 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실 때 그 삶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받아야 아주 뛰어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며 노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은 우리가 뭐 특별히 무슨 노력을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아름다운 역사들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고 죄인의 몸으로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단지 하나의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은혜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훌륭한 신자이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다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반대하시거나 주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눈에서 수건이 벗겨질 때 주님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수건은 그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킨다면 그 수건이 벗겨져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매기 성경의 애청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멸망당하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멸망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배척하려는 굳은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은 거짓된 사상입니다. 비록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놀랍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마땅한 반응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성경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장 10절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12장 10절 말씀을 좀 더 의미 있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2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린 못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날, 그날에 여러분은 스가랴가 그날에 라는 표현은 너무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실증날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가랴는 처음부터 그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날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교회가 휴거될 때 그리고 대환란 기간이 시작될 때를 말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날은 모든 반역하는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영원한 왕국이 시작되는 천년 왕국 때까지 계속되게 되는 바로 그 날을 말합니다. 영원한 왕국은 단지 천년 왕국의 계속인 것이죠. 다만 이제는 시험의 시기가 아니라 영원토록 확정된 시점이라는 점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도 계속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이것은 실제적인 속죄일이 될 것입니다. 모세율법 아래서 그 속죄일만 이스라엘이 애통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바로 그날은 정말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런 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날로서 그날에 큰 애통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로 나아오고 그러면 새로운 성품을 얻게 되고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복음 전도가 상당히 우리 가운데 큰 어떤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애통해 보셨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있으신가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예, 나는 내 죄에 대해서 정말로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더니 너무도 영적인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얻었습니다. 예,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날 내 생활을 돌아보니 내가 저질렀던 일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한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는 이러한 회개와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아쉬운 것은 지난날 감리교회 재단에서 있었던 사실들인데요. 그 당시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재단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모습은 거의 볼 수 없단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얼마나 통회 자복이 많았더랬습니까? 한데 지금은 왜 없습니까? 그때보다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요? 그때보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이유가 뭐지요? 왜 우리가 지금은 통회 자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거의 찾아볼 수 없단 말이죠. 그들은 새로운 성품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누추하고 썩어져 냄새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까지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한시라도 견딜 수 없을걸요. 우리는 자부심과 그런 면에서 자만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진정한 회개의 세례가 절실히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신자들의 편에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 11절에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린 못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것은 무깃도에 있는 골짜기와 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요시아는 백성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왕이었고 그가 죽었을 때 얼마나 백성들이 통곡했는지 몰라요. 에레미야도 요시아를 위해서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2장 12절 말씀.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들과 아내들이 따로따로 그러한 그 애통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애통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는 개인이 회개하는 것이죠. 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13, 14절 볼까요?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통곡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처음 오셨을 때 배척을 했었죠. 메시아가 두 번째로 오실 때 그 메시지를 듣고도 거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땅 위에 그 메시지가 다시 오실 날이 있을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 13장. 이제 13장으로 가보세요. 13장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정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나는 이 스가랴서가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항상 스가랴서가 무시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뭐 또 스가랴서가 설교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너무 편협하고 왜곡된 그러한 설교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를 공부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을 제대로 제가 좀 해석할 수 있을지, 어쨌건 이 매기 목사님의 그 해석한 내용들을 충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깨달은 의미를 그대로 또한 전달하려고 합니다. 저의 기분은 뭐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공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12장에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 시작된 어떤 그 프로그램의 확실한 진행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때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몇 푼 안 되는 돈 은 30에 팔렸지 않습니까? 스가랴 예언의 일부가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나머지 부분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취들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지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의 선한 목자가 장차 오셔야만 합니다. 그 목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교회가 이 땅에서 옮겨진 후에야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목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과 더불어 대환란 기간으로 몰고 갈 어떤 목자지요? 거짓 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일한 구원은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이 땅 위에 두 번째로 오시는 그리스도께 있다 하는 겁니다. 오직 소망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땅 위에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보잉 707기가 메릴랜드에 있는 앤드류 공군기지를 이륙한 것은 1959년 12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 제트기에는 미국 대통령의 휘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은 이전의 어느 대통령보다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 대륙을 방문하여 수십 명의 지도자들과 회담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은 평화였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당시 그 여행이 평화와 정의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은 칭찬받을 만하고 가치 있는 목적이었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평화와 정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19일 동안 22,370마일을 여행했다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다른 대통령들도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정말 수많은 여행들을 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여행했을 때에는 수십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이 함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평화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평화를 갈구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말했던 것은 흥미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1959년 그곳에서 정말 진지하게 평화를 위하여 기도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대통령이 평화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기도했고요. 물론 저는 대통령이나 어떤 사람이 이 땅 위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제서야 환상에 그래서 깨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에서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서 그가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군인으로서 그는 현실을 직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나를 되도록 지연시키고 오해와 불신에 그 불신을 제거함으로써 이 나라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1900년 전에 탄생하신 그 아기만이 영원한 평화와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 땅 위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평화와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 위에 하늘 왕국을 분명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본서에서 우리는 그 나라의 성격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가지는 아주 많은 물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드렸습니다. 사막이 장미꽃같이 필 것이고 절름발이가 뛰며 소구경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거리를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각도에서 벗어날 때 영적인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 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물론 오는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때 진리의 성읍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세상에는 진리를 대표할 만한 믿음이 하나도 없다라고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진리의 특성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본장의 1절과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거룩함과 의의 특성이 잘 드러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14장에서 우리는 말 위에 있는 종이나 또 나름대로 우리는 말 위에 있는 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